어젯밤에도 동네를 5km 정도 달렸습니다. 뛰면서 기도하고 뛰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특별히 리더 간사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3.1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계속 지금 다윗의 일생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 특별히 리더 간사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다윗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리더방에다가 카톡으로 올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 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왕 사울과 달리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이 다윗,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연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 생활을 약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연단을 혹독하게 받은 것이지요. 그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사울과 달리 다윗은 주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받습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이제 제자리에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다윗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연단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단 안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연락은 드려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깨가 푹 처져서 연단 받기 싫은데 하면서 쓸쓸히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달 이후에 이 청년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두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귀하게 쓰실 것 같아.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연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좌천되기도 하고 또 사울의 모함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지혜롭게 잘 행동하는, 그리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다윗 잡으면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죠. 이 요나단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돼.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마치 국가의 영웅이 음모에 빠져서 FBI, CIA 요원들이 집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검은색 세단 20대가 집으로 막 오는데 커튼을 열어보니까 무장한 경찰들이 막 총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이 빨리 비상구를 찾아서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막 도망갑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짐을 챙길 겨를도 없었습니다. 옷까지도 못 챙기고 먹을 것도 못 챙기고 무기도 못 챙기고 그냥 맨손으로 맨몸으로 막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다윗의 이 도망, 이 본격적인 도망이 21장부터 시작되는데 다윗이 도망한 첫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우리 2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노비라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노브는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제반 장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가면 쉽게 잡힐 수도 있고 그들도 역시 위험해집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생각했던 곳 어디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노브로 가자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내가 이제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노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노브를 향해서 갈 때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다윗의 외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노브 땅에 다윗이 왔을 때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혼자 왔습니까?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라고 깜짝 놀라면서 떨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땀을 흘리고 숨을 내쉬면서 급하게 나온 티가 나는데 혼자 와 있어요. 부하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지? 살짝 긴장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거짓말로 그를 안심시킵니다. 지금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거짓말을 말하고 이제 내 부하들은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이제 집합할 예정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거짓말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입니다. 혼자.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고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지만 그 누구도 나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윗처럼 잘 나가던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던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절망적인 탄식을 할 때 혹시 없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나 혼자서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가 혹시 없습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라고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그들에게 털어놓기에는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또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을 핑계를 늘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얼굴은 태연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는 상황,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누구에게나 한두 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또 다윗의 상황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다윗이 이어서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기진 상태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거 못 챙기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장 딱 만나고 처음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떡 다섯 덩이 좀 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랜만에 저를 만났어요. 몇 달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어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 그래 형제 잘 있었어? 목사님 배고픈데 밥 좀 사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저는 그런 분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처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지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끼니가 걱정되는 겁니다. 도망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먹을 거리가 필요한데 떡 한 다섯 덩이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할 때,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을 때, 배고플 때, 추울 때, 헐벗었을 때, 누구에게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 때 정말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밥 좀 주세요 라는 이런 거지도 아닌데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그 말 한마디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참 비참할 때 혹시 없었습니까? 배고플 때 수중에 돈 만 원이 없어서 배를 움켜잡아야 할 때 제가 특세 기간에 지난주에 특세 기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아,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제가 곧 결혼할 겁니다. 아, 축하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축복해 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걱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집을 못 구한대요. 집을. 혼자 살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별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 되려고 하니까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못 구하겠는 거예요. 서울에는 뭐 이렇게 언감생심 구할 수가 없고 수도권 서울 외곽에 봐도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현실적인 벽 앞에서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자존심도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제가 격려했습니다. 나도 2년마다 그 고민 2년마다 전세집을 옮길 때마다 지금 결혼 15년 이제 16년차 가는데 거의 7번 8번 마음을 졸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안 주시고 거의 데드라인에 걸쳐가지고 주시더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결혼하지 않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체험하지 않느냐 격려했습니다.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서 돈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곤핍할 때 배고플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이었을 때는 그런 걱정 전혀 없었는데 순식간에 나락에 빠지면서 바닥을 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또 하나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도망하느라 칼도 잊어버리고 나온 겁니다. 도망자 신세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칼이나 방패나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이 정글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도 좋고 스펙도 많고 돈도 많고 졸업장도 몇 개나 있어요. 이게 내 칼이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 나를 보호하고 적들을 괴멸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어요.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다윗의 상황뿐만 아닙니다. 자, 다윗의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2절, 왜 혼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자, 그리고 4절에 제사장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에 거룩한 떡이 있다.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7일 동안 성소에 진열해 놨다가 7일이 지난 후에만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떡입니다. 이 레위기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서 막 이렇게 다윗이 달라고 빵들 좀 달라고 하니까 진설병이 있는데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너의 부하들이 떡 다섯 덩이를 달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주겠다. 성결의식에 정결의식에 위배되지 않으면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보통 여행이라도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켰겠지만 오늘 같은 이 특수 임무를 띈 경우에는 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켰을게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한 번 더 거짓말을 하죠.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데 급하게 오느라 창과 칼을 준비 못했으니 무기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하지만 다윗은 지금 가장 거룩하고 진실해야 할 성소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계속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말로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처럼 정면 돌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솔직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탈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지켜왔던 영적인 원칙이 있지만 현실이 너무 암담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그 원칙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부를 힘도 없고 때로는 기도조차 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씩 둘씩 타협하며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예전에 안 이랬는데 가슴을 치지만 속으로 힘들어하고 자신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본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정도의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위대했던 점, 다윗이 주님께 귀하게 붙들어 쓰여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도 그는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흠결이 많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이 이 성소에서 얻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떡입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이 그에게 거룩한 떡을 원래는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너무 배고파하고 힘겨워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에게 거룩한 떡을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손으로 밀을 까는 것도 추수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엄격했죠.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사무엘상 21장 못 읽어봤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행동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보다 더 우월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법, 용서의 법, 용남의 법, 자비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인데 그래서 거룩한 것이 함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일삼는 거룩하지 않은 다윗이 찾아왔을 때 이 성소가 그를 포용합니다. 그를 품어줍니다. 그를 안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법으로는 원래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법으로 그에게 거룩한 떡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한계가 많고 거짓말을 인삼고 부정직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히멜렉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래도 줬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떡, 거룩한 떡, 가장 이 세상에서 거룩한 떡 무엇입니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찢어진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이 떡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하고 힘겨워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나올 때 그것을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살아갈 힘이 없을 정도로 탈진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비록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거짓투성이이고 허물투성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 사랑에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소는, 성막이 있는 이 성소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지요. 하지만 세상에 쫓기고 치이는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소생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정말 대충대충 사는 것 같고 허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거짓과 허점투성인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아히멜렉처럼 그를 품에 안습니까? 아니면 오늘 7절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사울의 부하였어요. 도액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윗의 거짓말을 다 보고, 아 이거 거짓말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중에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결국 선의를 베풀었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곳에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습니다.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같은 거룩한 성소에서 한 사람은 다윗을 품어주고 한 사람은 다윗을 정죄합니다. 그의 허물과 그의 부족함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고 그러면서 내가 사울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같은 성소에서 긍휼과 포용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정죄와 배제를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3.2.1 예배 이곳에 온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품어주는 사랑, 용납하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얻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바로 칼입니다.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무기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소에 사실 무기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자신이 수년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죠. 그리고 쓰러졌을 때 골리앗의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골리앗의 목은 왕궁으로 향하고 그의 갑옷은 다윗이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칼은 어디에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실감나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대박. 헐 그거 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을 줄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칼을 받아들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칼은 보통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쳐서 무찌르던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는, 나의 간증이 서려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특별한 칼입니다. 그 칼을 받아든 순간, 아 맞아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 지금 내가 고단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칼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심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야, 증표야. 그래,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윗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올 때는 혼자서 옵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허기진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그리고 삶의 무기를 잃어버린 채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예배를 향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의 예기치 못한 은혜를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그 손길,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전능하신 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만나는 그 성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4.3.1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그 칼을 얻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 무기예요. 공격력 무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든지 전쟁을 하든지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방어용 무기만 있으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이기려면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골리앗의 칼,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얼마나 하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십니까?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포스트잇에 말씀을 적어서 컴퓨터 앞에, 책상 앞에 붙여놓고 암송하고, 화장실 옆에 붙여놓고, 카톡 프로필에 또 말씀도 넣고, 여하튼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공격용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할 때 칼을 칼집에서 딱 꺼냈는데 골리앗의 칼이 아니고 파리바게트 빵칼 막 싸우려고 그런, 뭐지? 주일 그냥 한 시간 말씀 같이 나누고, 이거는 골리앗의 칼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골리앗을 칼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지치고 힘들고 다윗처럼 영적으로 탈진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떡과 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함 많았던 다윗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소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립니다.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립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